이제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장신대에 이금인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참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유익도 있었고요.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느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정말 대한민국 최고다, 한국교회 본보기다, 뭐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써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 질문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고,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닮고, 우리 주님의 태도를 닮고,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닮고, 우리 주님의 영성을 닮고.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교회에 딱 앉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까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탁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졌을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고 돌아갔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례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행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귀를 데려오도록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나왔죠. 그리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또 올림픽 대회 나가서 상 타오면 우리 뭐 공항까지 가고 그래서 박수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에 까는 거예요. 이 카펫으로 이 위를 지나가라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쪼아서 그 길에다 쫙 깔아서 예수님이 그 위를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에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가기도 하면서 또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 어떤 노래를 했나 함께 잠깐 볼까요?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잠깐 본문 드셔요. 여기 가사를 보면 호산나.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 뜻이 이 가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만세, 우리의 왕 만세, 만왕의 왕 만세 하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사는 그냥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행사가 아니고 왕의 대관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행사.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이 행사는 너무나 조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훈장을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에 무슨 왕관을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사들이 앞에 탁 깃발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앞에 밴드가 크, 나팔을 그냥 쫙 불고 가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낙이었단 말이죠. 무슨 탄력이 넘치는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이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낙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낙이는 체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탁 타면 발이 끌려요. 그 힘도 없어. 그 무거운 사람이 타면 휘청거려요. 비틀거린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좀 멋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하셨을까요? 말이 없었을까요? 마차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게 하신 의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지도자, 겸손한 왕, 겸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사람은 겸손한 지도자요, 겸손한 왕이요, 겸손한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여서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탔다는 이 말은 이분은 겸손하신 메시아다. 이분은 겸손한 왕이다. 이분은 겸손한 지도자다.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리더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리더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덕목이 뭐예요? 그 인격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보셔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처음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요.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발견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훼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내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언제나 깨어서 겸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목회하면서 수 없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며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은혜. 은혜 없이는 불가능.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도록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묶어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교만하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 내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나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더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까? 두 번째는 행복한 동역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 간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시기와 다툼의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남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뭐가 힘든지 아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일하고 싶은데, 서로 신뢰하면서 일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공동체에 속했든지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경쟁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일한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어야 할 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어야 할 거.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천하의 깊은 골짜기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천하의 깊은 골짜기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깊은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드러내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이렇게, 당신 덕에 내가 살지.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당신 덕에 내가 살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요. 당신 덕에 내가 살지.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복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할 텐데요. 준비하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아, 제게 분에 넘치는 사람이죠. 목사님, 저는 감지덕지하고 삽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목사님, 우리 집에 태어나준 게 고맙죠. 우리 집에 태어나준 게 고마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까? 세 번째는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똑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신나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역경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반응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 역경이 찾아오면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야, 드디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경을 통하지 않는 깨달음도 없고 역경을 통하지 않는 성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경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배웁니다. 그럴수록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전보다 훨씬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달라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을 회사 경영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좀 오래됐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기업의 리더들을 연구한 겁니다. 쭉 연구를 하다가 급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1급, 2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 리더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겸손이었습니다. 5단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분이 계속해서 기업의 리더들 연구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어느 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답이에요. 그것은 성공으로 인한 자만 때문이었다. 성공에 취했어요. 자만해요. 무너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아니면 그러면 목사님의 얘기만 들리나요? 어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배움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본받아 살면 어디서든지 좋은 동역자를 만나 행복하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살면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존 F. 케네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비서로 11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블린 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며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겸손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 겸손했습니다. 그와 일을 해본 사람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번 만나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의원이고 대통령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물을 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오든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